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언론사에 테러 공격을 가한 뒤 달아난 범인 두 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8일 용의자 두 명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서부 랭스시로부터 80km 떨어진 비아이 코테라이라는 이름의 마을입니다. 경찰은 30대 프랑스 국적자인 사이드 쿠아치와 쉐리프 쿠아치 형제가 주간지 샤를리 앱도사 건물로 들어가 총기로 12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용의자들은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라며 2차 공격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들이 현재 모장 상태에 있는 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 용의자들의 주변 인물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과 연결돼 있는 리비아의 한 단체가 자신들이 인질로 잡고 있던 튀니지 언론인 2명을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성전주의자 인터넷 웹사이트에 8일 발표된 성명에서 ISIL 연계단체는 자신들이 살해한 인질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질 2명이 무장요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소피에네 쿠라비와 나드히르 크탈이라는 이름의 튀니지 언론인들로 추정되며 지난해 9월 실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ISIL 연계단체가 해당 언론인들을 실제로 살해했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달 28일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꼬리 부분을 인양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 잠수 요원들이 거센 물살과 싸우며 동체 꼬리 부분에 장착된 블랙박스, 즉 비행 기록 장치 수거에 나섰습니다. 조종사들의 육성과 비행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비행 기록 장치를 확보할 경우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은 8일 희생자 시신 4구를 추가 인양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모두 43구로 늘었습니다. 수색 당국은 자바의 바닥에 놓여 있는 4개 이상의 대형 물체들이 사고기 잔해일 것으로 보고 여기서 나머지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8일 베이징에서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정상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행사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중남미의 교역 규모가 10년 안에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7일 시 주석과 만나 2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르세니 야체뉴 우크라이나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독일 정부 인터넷 웹사이트 몇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칭 사이버 베르쿠트라는 단체는 8일 자신들이 메르켈 총리와 독일의회 홈페이지 등 몇 곳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해킹 공격을 받은 해당 웹사이트들은 적어도 1시간가량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해킹 단체는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7일에도 이 단체는 같은 요구를 하면서 야첸욱 총리와 독일 대통령의 회담 직전에 독일 정부 웹사이트를 공격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2015년 새해 첫 주 들어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29만 4천 명으로 전주에 비해 4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는 30만 명을 넘지 않을 만큼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실직자가 최근 그만큼 줄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9일 월간 평균 실업률을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이 한국 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흡수 통일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 전단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어제 올해 첫 해상 전투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사료 증대 사업에 48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이었던 북한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흡수 통일론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화 제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북한은 7일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와 미한 군사훈련 그리고 흡수 통일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살포 저지의 난색을 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한 한국 정부와 마주 앉더라도 남북관계에서의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아울러 미한 군사훈련과 흡수통일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담화 발표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만 한국 민간단체가 영화 인터뷰를 담은 DVD를 북한으로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저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6일째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그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상당한 정도로 남북 간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신뢰가 형성이 돼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그것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 대화 과정에서 여건이 마련된다면 남북 간 비공개 접촉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분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열려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근 이뤄진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선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취한 조치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어도 남북관계와 국익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훼손되고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상호비방 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북 전단 문제가 남북한 당국 간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이 문제를 국제 문제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모순된 행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형 풍선을 이용해 보내는 대북 전단이 항공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사안을 북한이 지난해 11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 삼은 것은 처음으로 이 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당시 북한은 한국과 대북전단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이루어진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한국 방문 때 남북한은 같은 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고위급 접촉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은 무산됐었습니다. 북한은 이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한국 측을 비난하고 반공화국 비라 살포 행위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에 고소해 강력한 규탄 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모순에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사전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성실하게 답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북한의 행위와 대북전단의 성격 등에 비춰 북한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로 남북한이 모두 회원국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민간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문제를 기술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가 새 회기를 시작하자마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이번 주 중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하원의 일리에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이번 주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6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이 실수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실수이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즉각 명단에 다시 올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한 것은 적절했지만 더욱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대북 정책을 재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2년 전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북한의 행동을 포함시키는 등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미국 외교 공관이나 연락사무소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다시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기술을 확산하지 않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를 지원하지 않으며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지 않고 마약을 밀거래하지 않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보장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한 뒤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또 다른 법안도 올해 안에 별도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도 현재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고 로스 레티넨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유사한 제재를 북한과 시리아에도 가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 북한, 시리아 세 나라의 화학, 생물학, 고성능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세 나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확산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북한이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을 맞았지만 별다른 기념 행사 없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나이가 아직 어려서 개인 우상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풀이하고 4, 5년 정도 지나야 김 제1위원장의 생일을 명절로 지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김정은 체제가 집권 4년을 맞았지만 북한이 김제1위원장에 대한 개인 숭배보다 이른바 백두혈통을 내세우며 권력 세습에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 같은 맥락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때마다 전국의 소학교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사탕과자를 선물하며 명절로 기념해왔습니다. 북한이 13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현철 기자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7일 발표한 2015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극심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상대로 철권 통치를 펴고 있으며 주체 사상과 김일성 주의에서 벗어난 주민들은 역적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비밀리에 기독교를 믿는 많은 주민들은 적발되면 체포와 실종, 고문과 공개 처형에 직면하게 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미국 오픈도어즈의 데이빗 커리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13년 연속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For the 13th consecutive year,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dangerous country in the world to be a Christian.
커리 회장은 북한에서는 단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커리 회장은 북한의 기독교 신자의 가족은 최고 3대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커리 회장은 김정은 정권 들어 상황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rackdown on the spread of Bibles and other so-called illegal materials within North Korea. The pressure from the
기독교에 대한 폭력과 제한, 성경의 배포에 대한 단속 등 정부의 압박과 독재 정권의 피해망상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오픈도어즈는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14년은 역사상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장 극심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나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륙별로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급증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별로는 소말리아가 북한에 이어 제2의 종교 탄압국에 올랐고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해군이 어제 오전 동해와 서해상에서 올해 첫 해상 전투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1함대와 2함대 소속 함정과 해상작전 헬기 등이 참가했으며 함포와 기관총 사격, 폭뢰 투하 등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 군의 존재 이유라며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국가 번영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통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극대화된 비대칭 전력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방안보포럼 양욱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014 국방백서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 북핵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국방 백서에서 지적한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시켜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 다가가고 있다. 아직 거기에 도달을 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볼 것 같으면 미국의 국방정보국에서는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바라봤고 그 국가정보국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서로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중반 정도부터 이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한 가을 정도는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를 해서 무기화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3차 핵실험이 끝난 지 이미 한 2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도 무시 못할 비대칭 전력인데요. 한국 정부가 대포동 2호의 최대 사거리를 만 킬로미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아닌가요?
충분히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CBM급 미사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포동 2호와 KN-58이라는 이 두 가지 미사일이 있는데
네.
특히 대포동 2호는 북한이 그 2012년 12월 12일에 발사했던 은하 3호와 사실 같은 추진체입니다. 즉 이제 이 대포동 2호는 충분히 이제 시험 평가를 다 맞춘 그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더 위력적인 것은 KN-58이라는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병력면으로 봐서요. 공군 병력도 만 명을 늘렸고 해군력도 증강시켰다고 하는데 이런 그 증강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북한의 경제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만 명의 병력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은 이 대남 도발, 대남 이 적화 통일에 관한 그 군사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증강된 것이 공군 병력이 늘어났다라고 또 표현이 되지만은 이것은 전략군, 그러니까 과거에 전략 로켓 사령부라고 부르던 이런 미사일이나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부대가 증강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네.
그만큼 이런 비대칭 전력, 그다음에 어떤 혹은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군 병력, 해군 병력이 늘어난 것은 그 일부 군의 그 조직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직 변화라고 한다면 병력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12년 국방백서만 하더라도 119만 명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 명이라는 병력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직 개편의 의미도 있으며 전략군과 같은 그러한 제4군의 창설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지상군은 물론이고 전차와 야포, 방사포 등 이 포병 전력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변화에 대해서 한국군의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 북한의 병력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 방사포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방사포라는 것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방사포가 700문가량 늘어났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 등 그 전방 지역에 대해서 무차별 살상이 가능한 능력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군은 이 킬체인, 그러니까 이 타격순환체계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사포들이 공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정찰 자산을 통해서 미리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투기라든가 미사일 등으로 이를 교전하는 그러한 전략 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의 변화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실질적인 재래 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한국군은 조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장갑차 같은 경우는 또 북한이 한 300여 대를 또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보다 장갑차를 조금 더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장갑차 보유 수준도 비슷합니다. 이 장갑차가 늘어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즉 기계화 부대. 그러니까 단순히 도보로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량에 승차를 시키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탱크와 같이 기동을 하면서 내려오는 이런 부대. 즉 북한의 전반적인 기동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수전 병력이 한 20만 명에 달하는데 이 특수전 병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특전사 같은 조직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대부분의 부대는 경보병 부대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사략지형이 많은데 이런 지형을 극복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안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 잠수함은 이제 크게 잠수함과 잠수정 두 가지는 아닙니다. 잠수함이라는 것은 400톤 이상의 조금 큰 것을 가리키고 잠수정이라는 것은 400톤 이하의 작은 잠수함을 가리킵니다. 특히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들은 로미오급 22척이 이제 가장 주요한 전력이고요. 사실 로미오급은 매우 낡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잠수정은 상어급이나 연어급 등 최신형을 지금 북한 스스로가 개발을 하고 지금 실전 배치됐습니다. 특히 연어급의 경우에는 천안함 폭침의 주력으로 지적될 만큼 아주 치명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낡은 잠수함 전력을 이런 연어급이나 상어급 같은 잠수정의 개발 능력을 바탕을 해서 이제 북한은 스스로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탄도미사일까지 장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잠수 전력 증강은 아주 가공할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의 대응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이런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력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잠 전력. 그러니까 이 대잠 초계기, 항공기나 혹은 구축함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잠수함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공격하는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지금 대잠 초계기를 늘리려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잠수함을 전제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잠수함입니다. 즉 바다에서 잠수함을 가장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은 잠수함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군은 올해 2015년 중에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을 하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전력들을 꾸준하게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양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9분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일주일 안에 끝낸다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초반에 기선을 잡는다는 전략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7일 전쟁 작전계획.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초반에 기선을 잡고 미국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남측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일종의 전쟁 수행 계획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한국의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제일 위원장은 새 작전 계획에 따른 전쟁 준비를 지난해까지 최종 완료하라고 지시했으며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했다고 중앙일보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보는 최근 탈북한 북한군 고위 인사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작전 계획의 골자는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하거나 전면전이 펼쳐질 경우 미군이 본격 개입하지 못하도록 7일 안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반격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도 최대 15일 안에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핵과 미사일, 방사포 등을 이용해 초반에 기선을 잡은 뒤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수순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제일 위원장이 직접 핵과 미사일 사용을 작전 계획에 담으라고 지시했으며 핵무기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도 이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온 북한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 A씨는 북한의 이러한 작전 계획은 예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쪽도 자기네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뭐 최근 작전 계획이라는 게 어제 오늘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으로서는 계속으로 동시면에서는 계속 나오듯이요.
한국 군당국도 이에 따라 작전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단기 속결전 위주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한 작전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군단급 군부대를 자주 방문하는 등 새 작전 계획에 따른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해 북한에서는 알루미늄 창과 통유리, 생수, 자동차 부속품 등이 유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아닌 장마당을 통한 주민들의 자생력이 소비 수준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에서 지난해 유행한 인기 상품은 체제와 경제 규모만큼이나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최고 인기 상품 가운데 하나는 셀카봉입니다. 길다란 막대 끝에 스마트폰, 즉 화면 접촉 수감식 손전화를 끼워 다양한 각도에서 스스로 사진을 찍게 해주는 셀카봉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국제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화 10에서 20달러 정도의 이 셀카봉 말고도 한국에선 휴대전화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모바일 상품권,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을 이용한 캐릭터 상품, 알뜰형 냉난방 제품, 또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신선 제품 등이 유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북한의 장마당에선 주로 생활 필수품과 주위에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NK와 뉴포커스 등 한국 내 대북 매체들은 지난해 북한 장마당에서 쌀 가격이 안정되면서 떡과 국밥 등 관련 음식과 업소들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0일 현재 북한 장마당에선 쌀이 1kg에 4,500원에서 5,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방을 중심으로 알루미늄 창틀과 통유리, 도둑을 방지하는 경보기, 열악한 전력 때문에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전기 배터리, 생수, 자동차 부속품 등이 장마당 인기 상품으로 꼽혔습니다. 북한 통전부 출신인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2일 VOA에 장마당 인기 상품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통화를 해가지고 북한이 그 베스트 포텐 그 상품들을 유행 상품들을 우리가 취합을 하는데 올해는 작년과 달리 그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들이 그래도 좀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 하는 그런 증표들이 보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주로 뭐 전력난 그리고 식량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상품들이 유행이었는데 조금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무엇인가 생활 향상, 미학적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맞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장 대표는 그 이해로 생수, 액정 혹은 평판 TV로 불리는 판형 텔레비전, 여성들의 짧은 치마, 지방에서 유행한 알루미늄 장틀과 통유리, 스마트폰, 즉 화면 접촉 수감식 손전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품들은 실용성뿐 아니라 부의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부분 아파트들은 이렇게 목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부위 상징으로 알루미늄 창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탕문틀이 목재인가 아니면 알루미늄인가에 따라서 아, 저 집은 있는 집 없는 집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식이라고 볼 수 있죠.
평양의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는 계획적으로 건설 때 알루미늄 창을 설치하지만 지방은 건물만 짓고 창은 입주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 알루미늄 창의 인기가 높다는 겁니다. 대북 매체들은 또 건강을 생각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생수가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병에 북한 돈 1,300원 정도 하는 작은 생수병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건 이제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이런 변화가 정부의 정책이 아닌 장마당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주민들의 삶과 인식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합니다. 장진성 대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신년사에서 농업뿐 아니라 수산과 축산 등 먹거리 3대 축을 새롭게 강조한 건 이런 주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정권이 식량이다 하게 되면 꼭 쌀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민들 이제 눈높이도 이제 쌀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눈높이가 이제는 높아진 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강구책들이 이렇게 농산, 수산, 축산 이렇게 3대 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소식통들은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장마당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치 사상 강국을 거듭 강조한 만큼 장마당에서 한국산 제품과 외부 정보에 대한 단속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사료 증대 사업에 38만 유로, 미화 48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프랑스 민간단체는 이 예산으로 다음 달부터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민간단체인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의 대북 사업 담당관은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대북 지원용 예산 48만 달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노리의 담당관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예산으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다음 달부터 사료 생산 증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노리의 담당관에 따르면 이 사업의 핵심은 북한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황해남도 농업대학 축산학과 교수와 학생, 시범농장 관계자 400여 명에게 사료 생산 증산 방안을 기술 지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리미어전스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로 끝난 황해남도 식량 지원 사업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베노리의 담당관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황해남도 취약계층에 염소 우유를 지원해오던 사업이 지난해 말로 끝났다며 사업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 140만 유로, 미화 175만 달러를 유럽연합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베누리의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황해남도 신원군과 해주시, 벽성군 내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 우유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염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염소 사육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 두유 생산법과 염소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기술도 전수할 계획입니다. 베누리의 담당관은 이 사업으로 어린이 4천여 명을 포함해 취약계층 1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어전스의 대북 사업은 유럽연합 외에 프랑스 정부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 개인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전스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에서 식량 지원과 의료, 위생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웹사이트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프랑스 파리의 잡지사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12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범인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에 200억 달러의 자금을 차관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미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자, 먼저 이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사건 속보 들어볼까요?
예. 7일 오전 프랑스 파리의 풍자 전문 주간지인 샤를리 앱도 사옥에서는 테러 공격이 발생했는데요. 오전 11시 30분쯤 검은 복면을 쓰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두 명이 들어닥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안에서 편집회의 중이던 편집장 또 기자 등에 대해서 조준 사격을 가해 여러 명을 사살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했는데요.
네.
모두 12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사건 직후 실제 공격에 가담한 2명과 공모자 1명 등 3명을 수배했습니다. 공모자로 지목된 남성은 자수했고 2명은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났는데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죠?
예, 프랑스 경찰은 무장한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헬리콥터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 두 명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에 프랑스 북부의 한 주유소에서 총을 쏘며 직원을 위협하고 음식과 기름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네, 용의자들의 신원 밝혀졌죠?
예, 프랑스 국적으로 34살의 사이드 쿠아치와 32살의 쉐이프 쿠아지 형제입니다. 자수한 사람은 18살의 하미드 무라드인데요.
네.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자수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무라드가 이번 공격을 어떻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편 프랑스 경찰은 쿠아치 형제의 사진도 현상 수배했는데요. 프랑스 언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 쿠아치 형제가 프랑스 북부에서 목격됐다는 속보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음식과 연료를 강탈한 후 도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주유소 직원이 이들의 얼굴을 알아봤고 무장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테러 단체에 소속됐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당시 공격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귀한들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데 대한 복수며 샤를리 앱도는 죽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자신들이 예멘의 알카이다 소속이라고 언론에 전하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제 이들이 테러 공격 직전 건물에 들어갔고 또 공격 직후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대담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총기도 능숙하게 다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알카이다 등 테러 단체와 연계돼서 훈련을 받았거나 실제로 이런 테러 공격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공격은 앞서 캐나다 호주에서 이슬람 급진주의를 추정하는 개인이 벌인 총격이나 인질 사건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소행이 자신들의 주장이라고 말하는 테러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제 테러주의인 알카이다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이번 테러가 고무적인 공격이라면서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쿠아치 형제에 대해서 알려진 건 없습니까?
동생인 쉐이프 쿠아치는 2008년 이라크 내 반군의 무장대원을 보내는 일을 돕다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쿠아치 형제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한 프랑스 매체는 이들이 지난 여름에 시리아를 방문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리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테러 공격이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샤를리 앱도는 지난 2011년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만평을 실어서 이슬람교도들의 반발과 테러 위협을 받았던 곳입니다. 실제로 테러로 보이는 방화 사건 등도 발생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번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평을 실었습니다. 어제 테러범들은 정확하게 편집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을 사살한 후에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편집회의 중이던 편집장, 기자, 또 시사 만평가 등 최소한 8명에게 조준사격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지목한 뒤 조준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스테판 샤르보니 편집장은 알카이다 등 테러단체의 공격 대상 목록에 올랐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프랑스가 파리 도심에서 또 한낮에 발생했기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는데 추가 공격도 발생했다고요?
네. 프랑스에서는 테러 공격으로 테러 경계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현재 높인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8일 파리 교회에서 또 다른 충격이 발생해서 여자 경찰 한 명이 숨지고 청소부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방탄 조끼를 입은 교안이 자동 소총으로 충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총격이 앞선 테러 공격과 연관이 있는지 또 이슬람 급진주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슬람 서원과 식당을 겨냥한 폭발물 공격도 있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애도의 날을 선포했네요.
예. 올랑드 대통령은 7일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해서 이번 총격은 명백한 테러 공격이자 극단적인 잔혹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저녁에 생중계된 연설에선 프랑스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을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애도의 날로 선포했는데요. 그러니까 7일이죠.
네.
엘리제 궁둔 관공소에서는 사흘간 조기를 개양합니다.
네.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인가요?
파리 테러 공격으로 국제사회도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앞에 보면 미국 텔레비전도 생방송으로 이 파리 테러 공격을 속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러가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을 겨냥한 공포스러운 테러라면서 프랑스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테러 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불어로 모든 미국인은 파리 시민과 프랑스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테러 공격을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권 22개 나라로 구성된 아랍연맹도 이번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각국 언론들은 테러범들이 언론사를 공격해 기자들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네, 현재 중국에서는 중남미 카리브 공동체 30여 개 회원국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회의에 맞춰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중국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200억 달러의 자금을 차관 형태로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예,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아주 가까운 친구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은행과 중국개발은행 등으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에 상당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지난 10년간 대부분 미래의 원유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5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매일 60만 배럴의 석유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차관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베네수엘라의 경제 구조조정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에너지, 광산, 농업, 공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자로 10년 넘게 통치했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부터 베네수엘라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요.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의 가장 중요한 지원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추가로 차관을 받기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그만큼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예.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가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폭락하면서 국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중국의 지원으로 숨통이 트게 됐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외화 수입의 96%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아주 절대적인 국가인데요. 베네수엘라산 석유 가격이 지난해 6월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네.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 후퇴에 돌입했고 지난해 물가 인상률은 63%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20%대 초반으로 2년 가까운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 앞서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중남미 카리브 공동체 회원국과의 장관급 회의 열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중국이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예, 중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중남미 국가들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견제하면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서 중국이 앞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중동 소식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국제 형사재판소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이 반대의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키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은 주권국가가 아니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 형사재판소 ICC 가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공화당 의원 주도로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일부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네.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 여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 벌인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팔레스타인은 당시 50일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습 등으로 어린이 400명을 포함해 2,2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신청을 했는데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기존의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노력을 흔들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팔레스타인의 가입 신청서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4월 초 가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앞서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추진에 대한 보복 조치로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거둔 세금을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와 북부 산간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 황해도에는 낮 한때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는 시각 7시 56분 되겠고 해 지는 시각 저녁 5시 32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남포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하루 종일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흥 지역 오전에만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원산 지역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진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 영상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구름만 조금 끼겠고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에만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북부 먼바다 역시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주간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여러분을 과학 세계로 안내할 열려라 과학 세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So having more data, we can have a much more accurate way of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자료가 있어서 그린란드 얼음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알 방법.
네, 계속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에 쓰이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고 배우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알아보는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들으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라디오로 하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면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돼야 돼. 또 이렇게 살아서는 이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는 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언론사에 테러 공격을 가한 뒤 달아난 범인 두 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8일 용의자 두 명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서부 렌스시로부터 80km 떨어진 비아이 코테라이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경찰은 30대 프랑스 국적자인 사이드 쿠아치와 셰리프 쿠아치 형제가 주간지 샤를리 앱도사 건물에 들어가 총기로 12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용의자들은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라며 2차 공격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들이 현재 무장 상태에 있는 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 용의자들의 주변 인물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과 연결되어 있는 리비아의 한 단체가 자신들이 인질로 잡고 있던 튀니지 언론인 두 명을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성전주의자 인터넷 웹사이트에 8일 발표된 성명에서 ISIL 연계단체는 자신들이 살해한 인질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질 두 명이 무장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소피엔의 쿠라비와 나드히르 크타리라는 이름의 튀니지 언론인들로 추정되며 지난해 9월 실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ISIL 연계단체가 해당 언론인들을 실제로 살해했는지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달 28일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꼬리 부분을 인양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 잠수 요원들이 거센 물살과 싸우며 동체 꼬리 부분에 장착된 블랙박스, 즉 비행기록 장치 수거에 나섰습니다. 조종사들의 육성과 비행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비행기록 장치를 확보할 경우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수색당국은 8일 희생자 시신 4구를 추가로 인양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모두 43구로 늘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사이의 휴전협정이 완전히 이행돼야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8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르세니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지난해 9월 5일 체결된 휴전협정이 전면적으로 이행돼야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양측은 휴전협정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러시아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인과 군사 장비를 철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지금까지 1,3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관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8일 베이징에서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정상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행사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중남미의 교역 규모가 10년 안에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7일 시 주석과 만나 2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2015년 새해 첫 주 들어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29만 4천 명으로 전주에 비해 4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0만 명을 넘지 않을 만큼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실직자가 최근 그만큼 줄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9일 월간 평균 실업률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달 미국에서만 24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맡은 장량입니다. 지난 7일 미국 CNN 방송에 한 어머니와 아들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상실한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아들의 영상이 미국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33살 아들이 70살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난스럽게 노래하는 아들의 노랫가락 사이사이로 던져지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어머니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서 점점 잃어가는 기억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고백했습니다. 이 영상은 두 달 전에 올라갔던 영상인데요. 최근에 미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남성의 어머니는 요양소에서 아들도 이젠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에서는 아들이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무의식 속엔 아들의 사랑과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들이 불러준 노래의 선율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2분짜리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감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출발해볼까요? 먼저 주간 경제 뉴스 들으실 텐데요. 경제 번영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소식 알아보겠고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소식, 또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출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2015년 새해를 맞아서 경제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이번 주 금방석에 앉은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제일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힘입어서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 교원, 연구원들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로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 경제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북한이 과학기술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40여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첫 번째 행보로 택한 것도 이 과학기술 분야 현지 지도였습니다.
네.
예,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위성과학자 주택기구, 김체공업종합대학교육자아파트, 연풍과학자 휴양소 등 과학자 복지 시설을 잇따라 건설하는 등 전례 없이 과학자와 기술자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민족끼리는 이 기고문에서 2014년은 김 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현실로 빛난 과학의 해였다면서 높은 사업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국 소식 보도록 하죠. 중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설 전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통신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중국 국가발전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총 10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 4조 위안보다 2.5배나 많은 사상 최대 경기 부양 규모인데요.
네.
네, 올해는 이 가운데 7조 위안을 300개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7%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 경제를 7% 정도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독일 도이치뱅크는 더 나아가서 중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이 6.8%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경제 뉴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8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네요.
네,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 대수가 1,653만 천여 대로 한 해 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네.
네, 이 같은 수치는 금융 위기 직후 자동차 판매가 가장 부진했던 해인 2009년과 비교하면 약 60%나 급등한 겁니다.
네, 네,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네.
예, 무엇보다 기름값이 5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한 것을 들 수 있고요. 또 노동시장이 꾸준히 회복하고 경기 개선 조짐이 보인 것도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예, 전문가들은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경기에도 좋은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인 회사는 어디였습니까?
예,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사로 총 293만 대를 판매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역시 미국의 포드 자동차사로 247만 대, 이어서 일본 토요타사가 237만 대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체는 크라이슬러사로 지난해 16% 성장했고요. 일본 닛산도 11%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차도 지난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 한국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뛰어든 처음 몇 해 동안은 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새로 직업을 가진 청년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업 후 3년 동안 첫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는 36.9%에 그쳤고요.
네.
예, 나머지 63%는 이직이나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꼴로 3년 안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 겁니다.
네.
네, 특히 취업 1년 차에 가장 많이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보죠.
지난 5일 유럽 주요 국가의 증시가 일제히 2% 넘게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리자당이 천명하고 있는 이른바 그렉시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그렉시트입니다. 그렉시트란 그리스가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 사용국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스와 탈출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엑시트를 합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는 것을 그렉시트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2년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그렉시트 가능성이 이 그리스 총선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면서 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그렉시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총선하고 그렉시트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리스에서는 오는 25일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가 승리하면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예, 이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는 그동안 총선에서 승리하면 유럽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이른바 트로이카와 구제 금융 조건을 다시 협상하고 이 긴축 재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진 좌파연합은 그렉시트는 시리자의 계획이 없다면서 불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경제뉴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열렬아 과학 세상 이 시간에는 이 그린란드의 얼음이 생각보다 빨리 녹는다는 소식, 또 멸종 위기에 처한 코뿔소 종을 보존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소개합니다. 또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에서는 눈이 다음 해 농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 만나보시겠습니다.
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93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탐사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그린란드 얼음이 예상보다 빨리 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서 연안 지역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린란드는 큰 섬입니다. 면적으로 치면 그린란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린란드는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요. 만일 이곳에 얼음이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7m 이상 상승합니다. 미국 버팔로 대학교 지질학과의 비아투 사토 교수는 20년 동안 축적된 나사 자료를 가지고 그린란드의 복잡한 특징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토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미 국립과학협회 학술지에 실은 논문에서 처음으로 그린란드 얼음과 빙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What is exciting that we see in this complicated data set?
흥미로웠던 건 이렇게 복잡한 자료에서 일정한 경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해 제시된 모형들은 거대한 빙하 네 군데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사토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천여 개의 다른 장소에서 얻은 지표 고도 변화 같이 좀 더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We all know that the ice is melting, the ice is, we are losing ice.
얼음이 녹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얼음은 분명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료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경향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더 취약하고 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리고 어느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변하는지 알려주더군요.
버팔로 대학교 연구진은 새로 얻은 자료로 기존 기후변화 모형을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일치하는 점도 있었지만 기존 모형이 너무 제한적이었다고 사토 교수는 지적합니다.
So having more data, we can have a much more accurate way of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자료가 있어서 그린란드 얼음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알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가까운 미래에 그린란드 얼음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녹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논문은 또 인접한 빙하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몇몇 빙하는 온도가 올라가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빙하는 기온이 오르자 빠르게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얇아졌다가 두꺼워지거나 반대로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는 빙하도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지역 하천이나 바다 온도, 그리고 빙하 및 바다 상태 같은 요소가 미치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So for example, giving a simple example, if the ice gets warmer,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빠르게 바다로 흘러내립니다. 이건 바다로 얼음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우린 이걸 얼음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얼음 역학은 실제로 그린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얼음 역학은 이 빙하와 얼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토 교수는 또 좋은 모형이 연안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걸 도울 수 있는데 빙하가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형을 만들려면 꼭 좋은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활동하는 야생 생물 보호 운동가들이 사냥과 밀렵으로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코뿔소 종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제 전 세계에서 고작 5마리만 남았는데요. 동물보호운동가들은 과학기술로 이 코뿔소가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기 전에 이들의 유전자를 보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북부 흰 코뿔소는 한때 아프리카 우간다와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차드에 걸친 영역을 활보하고 다녔는데요. 이제 곧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케냐 중부에 있는 올페헤타 보존구역은 북부 흰 코뿔소 3마리가 사는 곳입니다. 모하메드 도요시는 이들 코뿔소가 보호구역에 도착한 지난 2009년부터 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The one I'm touching here, she is called Najin, or you can call her Nai.
여기 제가 만지는 놈이 암놈인 나진입니다. 나진은 25살인데요. 옆에 있는 녀석이 나진의 딸이죠. 얘는 13살인데 동물원에서 태어난 마지막 북부 흰 코뿔소입니다. 저기 있는 세 번째 코뿔소는 수단인데 북부 흰 코뿔소론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수놈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북부 흰 코뿔소는 원래 체코 동물원에 있었는데요. 좀 더 자연적인 환경에서 번식시키려는 기대 아래 케냐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노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들이 번식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지만 이런 희망이 충족되지 못했고 전 세계에는 북부 흰 코뿔소의 수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케냐 보호구역에서 살던 북부 흰 코뿔소 순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또 미국 샌디에고시 동물원에 있던 북부 흰 코뿔소 한 마리도 지난해 12월에 죽었습니다. 현재 샌디에고 동물원과 체코 동물원에 각각 한 마리, 그리고 케냐에 북부 흰 코뿔소 세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올페헤타 보호구역의 도요시는 밀렵꾼들 눈에 덜 띄게 코뿔소 풀 크기를 줄여줍니다. 한편 도요시는 유명한 중국인 농구선수에게 코뿔소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There was a guy here by the name Yaoming.
미국 프로농구에서 뛰었던 중국 선수 야오밍이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야오밍은 코뿔소 뿔이 좋은 약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코뿔소 뿔 대신 약으로 쓰라고 말해줬죠.
북부 흰 코뿔소 가운데 유일한 순놈인 수단은 올해 41살인데요. 이 코뿔소를 데리고 짝짓기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운동가들은 젊고 임신이 가능한 암놈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인공수정도 실패하면 체외시험관에서 수정시킨 수정란을 남부 흰 코뿔소 암놈의 자궁에서 키우는 방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모 출산도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유전적으로 비슷한 북부와 남부 흰 코뿔소를 교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부 흰 코뿔소를 보호하는 올페에타의 리차드 비근의 최고 경영자는 마지막 방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It's about preserving those genetic traits which confer upon the northern white.
북부 흰 코뿔소를 남부 흰 코뿔소의 하위종으로 만들어서 유전적 특질을 보존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중부 아프리카에 살 때 직면할 수 있는 질병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 적응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 흰 코뿔소의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는 셈인데 언젠가 시간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면 보존된 유전자를 꺼내서 북부 흰 코뿔소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북부 흰 코뿔소의 유전자 특징이 많이 줄어들어서 북부 흰 코뿔소를 하나의 고유한 종으로 부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근의 최고 경영자는 자신들의 노력이 단지 코뿔소 한 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We're keen to make the point that, you know,
우리는 인류가 지구를 계속 지금처럼 다루면 앞으로 그저 포유류만 멸종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많은 생물종이 사라질 겁니다.
올페에타 보호구역의 비근의 최고 경영자는 북부 흰 코뿔소를 보낸 체코 동물원의 도움을 받아 이번 달부터 코뿔소 번식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한국을 비롯해서 한반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민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속설 가운데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농사가 풍년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속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김정호 기자와 함께 이 속설에 얽힌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눈이 농사에 도움을 준단 말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눈에는 습기를 많이 품은 습설과 공기가 많은 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설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봄에 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수분이 땅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기층이 풍부한 건설은 겨울을 나는 작물의 보온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논밭에 내리는 눈은 질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비료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눈이 해충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던데요.
그렇습니다. 눈도 많고 기온도 낮은 편이라면 겨울에 해충 유충의 번식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이어 찾아오는 여름에 모기 숫자가 적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세계 최고의 농업지대인 까닭은요. 높은 산 위에 두툼하게 쌓인 눈들이 서서히 녹아서 한여름까지 농업 용수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죠. 특히 이 폭설은 용수 공급이란 측면에서는 폭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과의 만남 준비했습니다. 지난 연말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의미 있는 행보를 취했습니다. 바로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서 유엔안보리에서 정식 의제한 건데요. 이제 2015년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30여 년간 북한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특히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 보존하고 있는 윤여상 소장과의 만남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소장님, 지난 연말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으로 다뤄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 10년간 사실은 매년 그 채택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북한 인권 문제의 가해자가 김정은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 것을 명시했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김정은과 북한의 최고 인권 가해자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를 권고하는 과거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더구나 이러한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합의된 의견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특히나 국제사회 질서를 바꿀 수도 있는 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인권 어떤 그 운동사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그 일련의 유엔의 결정이 남북관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러한 것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남북 간에 여러한 사안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북한이 일정 부분 반발을 했지만 그것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초래하진 않은 것이거든요. 일시적인 경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이제 북한 당국도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직업상 반발을 할 수 있지만 그 남북 관계의 큰 틀을 깨는 수준의 반발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최근 그 일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이 예전보다 활기차 있더라 이런 소감을 말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소장님께서는 이 김정은의 등장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라든지 개선될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조짐을 보고 계십니까?
뭐 김정은 등장만이 아니고 201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량이 더 늘어나고 북한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은 일부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좀 더 활기차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이 등장한 시점부터 최근 3년 동안 북한의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했거든요. 이것은 북한의 통제, 감시, 탄압이 얼마나 더 강한지를 계량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숫자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문제나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교육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 잠깐씩 나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구금시설에서 불법 체포, 고문, 공개 처형 이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김정은 등장 이후에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거기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더 활기참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생존의 전쟁의 결과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인권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신체에 대한 자유, 가장 기본권적인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고 그것이 개선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북한 인권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만큼 이 한반도 내에서 첨예하고 또 민감한 의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소장님은 이 공개 토론도 자주 하시고요.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 한국민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 북한과 관계된 특히 북한 인권과 관계된 한국 사회의 입장과 시각은 대단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그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아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와 인권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태도와 입장을 다수가 갖고 있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난감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 또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루시다 보면 어떤 정말 거대한 벽과 마주서 있다 이런 기분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북한 인권과 관계되는 활동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그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인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의 무관심, 북한 인권이 그 유엔 총회에서는 이미 절대적인 다수의 의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는 투표를 하지 않고서도 컨센서스로 통과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보, 보수 또는 북한인권법에 있어서도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대립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목격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함을 느끼곤 있지만 그래도 점차점차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이 아닌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생존, 사람 그 자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금 약간씩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을 갖고 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믿음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네, 더디지만 꾸준하게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 또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문서로 보존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1차적으로는 북한에서 인권 피해 일을 경험한 분들의 그 사정이 그 누구도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만큼의 참혹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든 사실이 밝혀지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향후에 구제와 보상을 해야 되고 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처벌이 될지 어떠한 형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 대한 청산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적어도 있었던 사실을 있었다라고 밝히고 거기에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적어도 후세에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적어도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의 이것을 극복하는 중요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의 사회 통합은 물론이고 북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북한 주민 상당수가 한을 안고 통일이 되고 또 한을 안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의 통일은 정치적인 통일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주민들 간의 통합, 또 진정한 사회 통합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청산하는 과정으로서의 북한 인권 그리고 그 과정에 사용되기 위한 기록과 증거의 수집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끝으로 2015년 새해를 맞아서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좀 새해 덕담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이미 분단된 지 70년을 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인권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제사회가 다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좀 더 건강한 삶, 좀 더 긴 시간을 생활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아마도 모두가 소망하는 통일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일을 마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새해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가 7년간의 활동을 기록한 백서의 표지에는 독재와 인권 탄압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 기록은 독재와 인권 탄압을 막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낸다. 기록의 힘을 믿기에 윤여상 소장은 오늘도 차마 귀를 의심할 만큼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기록으로 보존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이 일이 속히 종료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라디오라는 세상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한희정의 내일이라는 노래 들으시면서 문 닫도록 하죠. 오늘 하루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적힌 많은 다짐들 벌써 일어난 눈부신 해가 보여 또 하루가 가고 내일은 또 오고 이 걸어가라 나 보지 마라 울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eak the ice. Break the ice입니다.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being uncomfortable or shy with people you didn't know too well? And who was it that broke the ice and loosened that uncomfortable moment? Well, today we're going to learn what break the ice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Listen carefully.
I'm so nervous. Look at that huge crowd.
Just relax. You're going to be just fine.
What if I forget my speech? What if I...
Stop saying that. You don't have to worry. Here, I have an idea. Why don't you break the ice with your audience by starting out with a joke?
A joke? Okay, I'll give it a try.
조디가 연설해야 하는데 많이 긴장되나 봐요. 다니엘에게
I'm so nervous. Look at that huge crowd.
아유, 긴장돼. 저 사람들 좀 봐. 라고 하자 다니엘은
Just relax.
긴장 풀어. 너는 잘할 거야. 라고 답하네요. 이에 조디가
What if I forget my speech? What if I...
혹시 연설하다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하네요. 다니엘이, 야, 그런 말 하지 마. 걱정도 말고.
Here, I have an idea.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Why don't you break the ice with your audience by starting out with a joke?
우선 우스갯소리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건 어때? 라고 하자 조디는,
A joke?
농담하라고? 알았어,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Break the ic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I'm so nervous. Look at that huge crowd.
Just relax. You're going to be just fine.
What if I forget my speech? What if I...
Stop saying that. You don't have to worry. Here, I have an idea. Why don't you break the ice with your audience by starting out with a joke?
A joke? Okay, I'll give it a try.
Today's phrase is break. B-R-E-A-K. Break the ice. I-C-E. Ice. Break the ice. To break the ice means to break down a social tension or awkwardness and make things more comfortable for people who a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It's basically getting over the initial shyness when meeting new people, or to relax or loosen in an uncomfortable situation.
말 그대로 하면 break the ice.
Break the ice는 얼음을 깨다 라는 뜻이지만 실제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다 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다 라는 뜻이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break the ice.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so nervous. Look at that huge crowd.
Just relax. You're going to be just fine.
What if I forget my speech? What if I...
Stop saying that. You don't have to worry. Here, I have an idea. Why don't you break the ice with your audience by starting out with a joke?
A joke? Okay, I'll give it a try.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break the ice. Break the ice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다라는 뜻이죠. So if you ever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why don't you try breaking the ice first? I know that you can do it, so give it a try, okay?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3년 1월 9일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린다에서 장래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 될 리처드 닉슨이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외교관과 정치가가 되기를 꿈꿔온 리처드 닉슨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그리고 4년 뒤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정치가로 승승장구하던 리처드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지만 민주당의 젊은 돌풍 존 F. 케네디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8년 뒤 닉슨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마침내 1968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I, Richard Billhouse Nixon, do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이후 1972년 닉슨은 큰 표차로 재선되지만 선거 전에 닉슨 선거위원회가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던 민주당 본부를 도청하려다가 적발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명예 퇴진하고 맙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사임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던 리처드 닉슨은 1994년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1920년 1월 9일 오늘
The new nations hope to protect their fragile freedom through the international body that met for the first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이 공식 설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연합국은 또 다른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주도 아래 연합국이 국제연맹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제연맹의 설립 목적은 모든 국가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협력해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은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초기에는 크고 작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 독일과 이탈리아, 소련이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는 데 실패하고 결국 1946년 설립된 지 26년 만에 해체되고 맙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북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재는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유엔 인권 결의에 대한 북한의 계속되는 위반도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정부의 계속되는 도발과 억압적 행동과 정책, 특히 미국 민간기업과 사이버 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사이버 공격을 가한 북한의 정찰총국 등 기관 세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정찰총국은 북한의 주요 정보기관으로 그동안 많은 사이버 공격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또 이 기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일련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제2과학원 산하기관으로 북한의 무기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도입을 담당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미 재무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 정부 소속 개인 10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의 잭 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시도에 대응하고 미국 기업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틴틴 클럽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즐기고 또 꿈꾸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10대와 20대를 위한 시간 틴틴 클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을 무대로 뛰는 청년들을 만나보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젊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아니면 어디 갇혀있다고 절대로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과 끼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화제의 인물.
Music can be your passion, it can be your work, it can be your living, it can be what you do and it's fun.
여러분께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들어보는 우리는 통일 세대.
같은 나라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중문화, 영화, 음악, 패션까지 젊은이들의 최신 경향을 알아보는 문화를 만나다.
We spend so much time online in our devices that we really miss real life.
틴틴 클럽에 오시면 오늘을 사는 10대와 20대가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틴틴 클럽을 만나보세요.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언론사에 테러 공격을 가한 뒤 달아난 범인 두 명의 행방을 쫓고 있는 가운데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이 8일 저녁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구를 모두 소등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자인 사이드 쿠아치와 셰리프 쿠아치 형제 추적에 8만 명 이상의 프랑스 보안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30대 국적자인 쿠아치와 셰리프 형제가 주간지 샤를리 앱도사 건물에 들어가 총기로 12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니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용의자들은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라며 2차 공격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들이 현재 무장 상태에 있는 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 용의자들의 주변 인물 7명을 체포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사이의 휴전협정이 완전히 이행돼야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8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르세니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지난해 9월 5일 체결된 휴전협정이 전면적으로 이행되어야만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양측은 휴전협정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러시아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인과 군사장비를 모두 철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1,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달 28일 자바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꼬리 부분을 인양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 잠수 요원들이 거센 물살과 싸우며 동체 꼬리 부분에 장착된 블랙박스, 즉 비행 기록 장치 수거에 나섰습니다. 조종사들의 육성과 비행 자료가 저장돼 있는 비행 기록 장치를 확보할 경우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수색당국은 8일 희생자 시신 4구를 추가로 인양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모두 43구로 늘었습니다. 수색당국은 자바의 바닥에 놓여있는 4개 이상의 대형 물체들이 사고기 잔해일 것으로 보고 여기서 나머지 희생자들의 시신을 모두 수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과 연계되어 있는 리비아의 한 단체가 자신들이 인질로 잡고 있던 튀니지 언론인 2명을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성전주의자 인터넷 웹사이트에 8일 발표된 성명에서 ISIL 연계단체는 자신들이 살해한 인질들이라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질 2명이 무장요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소피엔의 쿠라비와 나드히르 크탈이라는 이름의 튀니지 언론인들로 추정되며 지난해 9월에 실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ISIL 연계단체가 해당 언론인들을 실제로 살해했는지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8일 베이징에서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정상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행사 개막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중남미 교역 규모가 10년 안에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특히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2015년 새해 첫 주 들어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29만 4천 명으로 전주에 비해 4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0만 명을 넘지 않은 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실직자가 최근 그만큼 줄었음을 시사합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